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에 강조해야 하는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이나 신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육신보다는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맞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한국에서는 성육신, 성육신 하다 보니까 제 입에는 성육신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육하신 그리스도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데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아마 귀담아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1장 14절만 가지고도 깊이 설교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세 번에서 네 번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구절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짧게, 그것도 1장 14절 전체가 아니라 앞에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니케아 신경이 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을 왜 고백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댔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God, and there was a word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서, 기원 후 AD 300년, 320년경이에요. 이단이 있어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The Word는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그 하나님이 The Word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The Word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대항을 해서 싸우게 되었고, 325년 AD 325에 니케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컨페션이 만들어졌어요. 크리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니케아 신경을 저희에게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 말씀, The Word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dwelling, 우리 안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리밋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언리밋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된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었던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저 멀리 계시는, 우리가 감히 손을 댈 수도 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거룩한 주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인카네이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내려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었다. The book of Hebrews 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He is holy, innocent, unstained, separated from sinners. 그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었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divine nature, 즉 하나님에 관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human nature, 즉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divine nature와 인간의 성품인 human nature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도 틀렸어요.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취소 앞에 건 취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그 씨가 임신되었을 때에도 잉태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에는 human, 그러니까 divine nature, 신성은 아예 없어졌다. 이 땅에서는 human nature, 인성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신성을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때에 다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은 땅에다가 버리고 가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이단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가 하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The Lord Jesus has both natures, divine nature and human nature. It is very important. It is the genuine truth for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너무 중요해서 앞에 자막을 좀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신이 죽는다면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세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다가 나쁜 사람들 다 싹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가 있게 됐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같이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 오피셜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우리 몇 가지 시험으로 알고 있죠? 세 가지 시험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세 가지만 받았을까? 그것은 잘 몰라요.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기록이 된 건지 진짜로 세 가지만 받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들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런 그 물질에 관한 것에 또 돌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 받은 시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워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나중에는 죽였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과거에는 지금도 참 힘든 오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순교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짊어져 주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오후 시간에 설교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났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분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아유 못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범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치는 없지만 고기도는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냥 봤지?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선 짜잔 하고 그냥 급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대요.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Dwelt among us. 이 말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마치 나 너희들 위해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마치 너희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던 그때를 생각하게 돼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그렇게 믿음이 사실 좋았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이거 믿었다 저거.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 쪼가리들 갖고 나왔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도마처럼 제자 토마스처럼 눈으로 봐야 믿는 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세워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태버나클이에요. 텐트예요. 텐트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2 million people, 그 사람들이 journey를 합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걸어갈 때에 아무렇게나 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 새벽에 저희들과 같이 새벽기도 했던 분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거나 뭐 이러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섰죠. 그때에 나팔을 쫙 불면서 가자 그러면은 아 오늘은 앞에서 가자 좀 어저께는 뒤에서 왔더니 먼지 다 먹었잖아 오늘은 앞으로 가자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12지파 12 tribes가 있었는데 12지파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중앙 안에 in the center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태버나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가운데서 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두 지파가 포진을 하고 그냥 그 성막을 둘러싸고 함께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으로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넣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적어도 열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한 시간 걸릴 거예요. 설교만. 근데 짧게 이야기하고 시간이 있을 때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짧게 이야기한다면 성막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빌딩이 아니잖아요. 텐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temporary예요. temporary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오랫동안 연구한 거예요. 사실 영원하지도 않았어요. 무너졌어요 나중에. 그래도 오래가는 것이었지만 텐트는 어디 그랬나요? 세웠다가 다시 접었다가 세웠다가 다시 접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옮겨갈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막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타입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다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temporarily 세웠다가 접었다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는 우리와 영원토록 이 땅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33세, 34세 일기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튼 40살을 못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잠시 우리와 계셨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임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두 달 동안 광야 생활 오래 했던 거. 호텔에서 56일을 살았잖아요. 아니 모텔, 호텔도 아니고 모텔에서 56일을 살았어요. 이때의 생활은요. 편안한 것 같아도 제 아들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빠하고 엄마는 연예인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연예인 생활이면 안 하고 싶어요. 연예인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월드니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40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사시면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막이신 장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어땠는가 하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초라해요. 그냥 더위 피하고 추위 피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라한 성막을 보면서 텐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이렇게 말이 나오나요?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찮은 곳에 태어나셨고요. 수행원들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동네에서 목수지라고 있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들에게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어난 곳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구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마다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마구간이냐, 그러니까 말구유냐, 말구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깊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구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못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구유가 이렇게 먹이통을 이야기하는 구유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그 구유가 뭐냐면 헛간이에요. 그냥 헛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구유가 됐든 양구유가 됐든 돼지구유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에 담겨져 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축사에, 헛간에, 외양간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왕궁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셨고요. 그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막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내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우리들 어떻게 봤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애들 안에 믿음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라 그러면 고작해야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후광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진짜로 그 정도밖에는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만물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장막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바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I will meet you there.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눈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장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한테 온다고, 나를 통하지 않고 간다고, 나를 패싱해서 간다고, 요즘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있죠. 코리아 패싱.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패싱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저는 거기다 한 단어 더 넣고 싶어요. 절대로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십니다 이야기하면 우리 다 틀린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I am not a mediator between God and you. There's only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you, who is Jesus Christ.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중보 기도한다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그 단어 틀린 단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치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정말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세우셨고 화형돔으로 둘러세우셨어요.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우리 다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브릿지가 되신 거예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쫙 걸어가고 있는데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앙에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중앙에다 놓고요. 지금 레위 지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놓고 그 주변에 진을 쳐라. 열두 지파의 진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주변에서 열두 지파가 세 개, 세 개씩 나눠요. 그러면 네 개의 그룹이 되죠. 그렇죠? 12 divided by 3면 네 개씩 되잖아요. 네 개의 지파가 하나는 앞에, 하나는 양옆으로, 그리고 하나는 뒤에. 이렇게 열두 지파가 성막과 함께 쭉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막이 중앙에 있고 70 장로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성도들의 회중들의 중앙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중심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이고 그래야 성도고 그래야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막에는 무엇이 보관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율법이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십계명이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편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율법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막이 율법을 보관하던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을 잣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The Word,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2년이면 은퇴를 하게 될 거예요. 은퇴를 하게 될 텐데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 남아있는 10년에서 12년을 어떻게 사역을 할까? 아니,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할까가 저에게는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한 해가 나름대로의 안식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금 앞으로의 10년을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도전을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보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거 설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마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일단 모세오경을 끝내놓고 나서 이사야서를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도 다윗의 설교가 끝나게 되면 이제 1월 달이면 다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끝나게 되면 마태복음 가지고 그냥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자신 있어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게 또다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신다고요? 그럼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신다고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 성막에서 희생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맡은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공급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 지파는 그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서부터,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로부터 받았고 제사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기도 했고 그랬어요. 봤는데 그게 어디서 주었는가 하면 성막에서 주어졌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6장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이게 지금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자손에게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즉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 성막에서 먹을 것을 줬다. 아, 그러면 목사님만 먹는 거네요. 아니,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는 자들이에요.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양식, 바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면 경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물론 교회당, 예배 처소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빨간 옷, 저도 오늘 빨간 넥타이 했지만 초록색 옷 했지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초록색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